제6장 문답 집회 대화 기록 첫 번째 시간 1948년 5월 29일 오전 장소 복주 회관항 사형제의 질문 겉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파쇄되는 것은 한 번의 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받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속화시킬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쇄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자신이 알거나 혹은 모르는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한번 만질 때 즉시 그가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신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발 한 발 우리를 파쇄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더 이상 강팍하거나 완전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차례, 열 차례, 스무 차례 파쇄를 거치게 하셔서 어느 날이 될 때 완전히 파쇄되어 겉에 두꺼운 껍질이 더 이상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속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특징을 미워하고 자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맡기고 그분의 긍휼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의 분별 질문 마음과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과 영이 바르지 않은 것은 또 어떻게 분별합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마음은 동기를 강조하고 마음속에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만, 질투, 증오 등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면 이 사람의 영이 나올 때 그 좋지 않은 것에 오염됩니다. 그러나 영 안에는 마음속에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과 질투와 탐심 등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이 움직일 때 마음에 의해 더럽힘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색채를 갖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 그 자체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지만 영이 나올 때 마음속에 교만이 영에 섞여져서 영이 나올 때 교만한 영이 되거나 혹은 마음속에 질투가 영에 더해져서 영이 나올 때 질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틀림없이 겸손의 영이 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영은 바로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마음속에 바르지 않은 것들이 영을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은 행동할 때 색채를 가지게 되며 이 색채는 바로 마음의 색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올 때 그러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불신자의 영과 형제의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어 작용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영의 어떠함은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알 때 그들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는 다릅니다. 그의 태도는 옳을 수 있지만 영이 흘러나오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영으로 그를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대부분 그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그의 영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조건 진임은 형제의 질문 생명을 공급하는 기본 조건은 겉사람의 파세입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생명 공급이 있으려면 반드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속에 많은 말들이 있으나 그것을 말해내지 못합니다. 사역을 할 때 속에 있는 말을 도무지 해내지 못한다면 그 속에 빛이 있다 해도 비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여전히 파쇄되지 않았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겉껍질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파쇄된 사람만이 사람들과 가까울 수 있으며 그에게는 그를 가리는 아무런 껍질도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가장 밖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옷깃이나 소매만큼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그분의 옷자락까지 멀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즉시 멈췄습니다. 주님은 그분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것으로도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었으며 그분의 능력은 온몸의 가장 밖에 있는 부분에까지 도달하여 그분의 겉사람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사람과 아주 가까웠으며 그분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리가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옷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리의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는 거리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가로막는 껍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로막는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껍질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며 이럴 때 비로소 생명을 만질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에 껍질이 있다면 생명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만일 두 개의 껍질이 함께 놓여져 있다면 피차 생명을 만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공급은 가지를 접붙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함께 묶는다 할지라도 크고 흰 보좌 앞에 갈 때까지 묶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껍질이 파쇄되었다면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살았고 그도 살았지만 두 사람을 함께 둘 때 오히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피부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양쪽이 다 베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만질 수 있습니다. 껍질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율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이며 영적인 생명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사역자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껍질이 파쇄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생명을 공급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이문 형제의 질문. 우리가 달리 영 안의 능력을 강화해야 더 많은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서 3장 16절의 기도에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든지를 막론하고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속사람은 여전히 나올 길이 없습니다. 겉사람이 일단 파쇄되었다면 속사람은 곧 강해지고 자연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 즉 겉사람의 파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던 어떤 종들은 그들의 외적 몸이 연약할 때 그들의 속사람은 오히려 강했습니다. 사실상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것은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겉사람이 연약해지고 중풍에 걸려 넘어진다면 속사람은 자연히 강해지며 나올 길을 얻게 됩니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에게 즉시 더욱 많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지의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몸에서 무엇을 파쇄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순절의 복음을 회복함. 질문. 어떻게 오순절 때 능력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니 형제님의 답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런 종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감히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장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사도가 오순절 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번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팔아 내놓고 완전히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임의로 몇 마디의 말을 하고 그러한 몇몇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우리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다면 당신은 아마 수십 년 후에야 그들에게 헌신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만간 우리의 복음이 왕국 복음으로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왕국 복음이 임하면 사람들은 모든 묶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고 금전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역사하셔서 우리 온 존재가 드려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 온 존재가 나와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오순절 때의 광경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때의 광경과 같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때의 광경과 같아야 하고 헌신 역시 그때의 광경과 같아야 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믿자마자 두 손을 다 비운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는 원래 사람을 속이던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믿자마자 모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한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든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국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만 죄사함의 한 항목만 말할 뿐 그 나머지는 남겨놓고 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오늘날 부흥의 역사를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는 단지 몇십 년의 역사뿐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진리는 사도시대보다 분명합니다. 비록 바울보다는 분명치 않지만 베드로 시대보다는 분명합니다. 오늘 교회의 체험은 사도시대보다 더욱 많습니다. 사도시대는 유대교회의 껍질을 아직 벗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를 때 유대교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교부 클레멘트 역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었지만 나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60년경에 복음은 분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90년에 요한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변명했습니다. 교회는 한 면으로 황량해졌습니다. 지난 세기의 다빈은 처음이자 유일하게 교회의 황량함을 말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의 근거는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워졌으나 오순절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황량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제도가 산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 곧 로마 가톨릭인데 그들은 자칭 사도 베드로로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말하며 교회의 황량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비로 대표되는 형제회입니다. 다비는 유일하게 담대히 일어나 교회의 황량함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교회가 황량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을 그 단위로 하는 회중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를 믿지도 않고 개신교를 믿지도 않으며 예배당에서 정한 것을 교회의 규정으로 삼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들은 디모데서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디모데는 감독으로서 바울이 장로를 감독하도록 세웠기 때문에 감독은 장로장이며 장로의 의장은 감독이고 사도는 권위를 감독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목사를 세웁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로회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사도들의 죽음으로 사도시대는 지나갔지만 장로는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황량함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섯 개의 동일하지 않은 제도 중에서 천주교는 극단적인 독재이며 형제회는 극단적인 민주주의이며 나머지 셋은 천주교와 형제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각 제도에서 또 많은 종파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다비 등 한 무리 형제들은 교회의 진리에 대하여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외에 아무도 다비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인식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황량하지 않았으며 진보의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훼파될 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유대 종교는 여전히 존재했고 물질적인 성전이 있었고 소와 양의 제사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조차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혼합은 당시에 믿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로마 군병들에게 내주어 훼파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성전을 훼파한 것은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도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 제단, 제사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붙잡기는 좋아하나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전, 제단, 제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믿는 이들은 아주 쉽게 유대교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병들이 반드시 성전을 훼파하고 제단을 헐고 제사장 체계를 폐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유대교의 것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불교의 극기, 일륜, 도덕과 같은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제사, 제단, 재물 등에 여전히 연연하며 한 면에서는 구약의 모세율법과 소와 양의 피를 견고히 붙잡고 또 한 면에서는 신약의 사도의 가르침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기초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이전보다 더욱 많이 건축되었지만 동시에 능력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진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교회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성과는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진보할 때 우리는 일부러 퇴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의 풍성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의 풍성이고 하나는 교회 2000년 이래 진보한 풍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의 성과가 오순절 때와 같지 않은 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들을 어렵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찍 오신다면 말할 바 없으나 만일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다음 세대의 형제자매들은 앞의 세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어떠함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이 철저해야 하며 길이 철저해야 하며 실행 또한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 유교, 유대교의 색채를 띤 기독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겉사람을 파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요구는 아주 높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고 다른 사람과 동역하려면 노정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서 느슨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신약의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얼마나 파쇄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이러한 날들 동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다루심을 받아 철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며 가난하게 됨. 질문.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주님이 모든 것을 팔고서 그분을 따르라고 한 것과 오순절의 일의 시간 차이는 2년 정도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지만 그분은 또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이지 결코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수중의 재물을 붙잡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방법일 뿐 그 목적은 마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물을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이 사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마몬에 대한 것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은 다 응당 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필요와 결핍이 있지만 설령 오늘 교회에 결핍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재물을 가져와야 하며 우리는 마몬으로부터 구출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믿는 이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큰 기근이 발생하자 안디옥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마몬의 일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좋은 것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손에서 뱀을 떨어버린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몬을 손안에 잡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가난하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파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파는 것을 심는 것으로 보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곧 많이 거두게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팔아서 헌신한 것이 두세 차례나 됩니다. 3년, 5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해야 하고 한 차례 한 차례 끊임없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마몬, 그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이며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건대 당신은 우상을 집에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일원을 모을 때마다 하나의 우상을 모으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 동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철저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역시 철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재물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아주 흉악하게 나는 사단이다.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여 도망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한다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단이 마몬으로 온다면 사람마다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돈은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사람조차도 살 수 있습니다. 남자를 살 수 있으며 여자도 살 수 있습니다. 성인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역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 하나가 일단 믿고서 문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당신만 이렇게 염려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조차도 염려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낙타로 하여금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타로 하여금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에서 다비와 50여 명의 성도들은 바로 완전히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섬겼고 그들의 봉사에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의 성 프란체스코는 천주교 안에서 복음에 대해 부담이 있었지만 복음의 은사가 없어서 언제나 형편없이 말하곤 했었습니다. 후에 그는 광야에 나가서 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변에 가서 물고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원래 부자였으나 며칠 이내에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으며 자원하여 가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천주교의 3대 파 중에 하나입니다. 후에 누구든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분명치 않았으나 그들이 자원하여 가난해지는 실행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운동의 친첸도로프는 다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역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서유럽에는 이르지 못하고 동유럽에서 그쳤습니다. 친첸도로프는 대지주였으며 그 역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